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우리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귀한 분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원준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이원준 목사님은 랭캐스터 바이블 칼리지에서 MD부 디렉터와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미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셋째 날 사티시쿠마르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을 때에 통역으로 섬기시면서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고 우리의 큰 은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신 것은 우리 EC 회중들 변증학 강의와 주일 설교차 방문을 해주셨는데, 참 귀한 목사님을 오늘 토요 새벽 예배와 또 내일 킹덤 4부 킹덤 예배 설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임재 앞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께서 한없이 부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을 초청해 주신 류익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부교육자님들,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때에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가 못하는가와 그 전후가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음성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불분명한, 불확실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하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서너 가지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멸하지 않으리라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모압 백성들은 그리오 궁궐이 완전히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익숙지 않고 좀 편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필터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신학적이면서 신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현실과 역사 속에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아수르의 공격이라고 하는 그 팩트를 넘어서 지금 그 공격이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일, 이 일어난 성경의 일들은 일어났지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필터, 이 세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의 필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까지를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화면에 나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아모스가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가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시아 왕과 그 우시아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선포된 말인데, 이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내부의 상황과 북방 민족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암논과 이스라엘 이쪽을 전투를 걸어오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풍요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부요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전에 잘 상상할 수 없었고 여러 나라들의 공격과 시비와 전투 속에서 지쳐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평안을 찾았는데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애가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가라고 여기에 읽었는데요, 조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하고만 연결되고 연약한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된다는 말을 통해서 이 땅,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40년에서 90년 사이, 그리고 아모스가 선지 활동을 했던 750년, 40년 사이, 그 정도 이후에 20-30년 뒤에 722년,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의 모든 순간은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722년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정녕 아모스 한 사람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펙트 너머에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시아 왕의 통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멸망할 것이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구약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땅의 신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ology of land, 땅의 신학.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신 뒤에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서 flourishing, dominion,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면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풍성하며 아담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죄가 찾아온 뒤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쫓김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요, 가인의 죄가 역시 나타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가 찾아온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한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면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자마자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 그리고 우리와의 그 모든 관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명기 설교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같은 장에서 이후 6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길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지시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내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 백성들의 결과는 땅에 내쫓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학적인,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번영과 또는 평안이 찾아온 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저주인 것, 또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그릇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요한 가운데에서도 또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은 분명히 있었고, 성경은 전체에서 부요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악의 뿌리로도 묘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또는 다윗이 쫓겼던 데 같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의하지 않은데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고 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과 신학적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 역사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데 그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확인하는데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어떤 면에서 두렵게 바라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면 호의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주변에 베델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던 장소였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끝단에 역시 성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단지파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시면서 그 남쪽 끝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열두 지파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여서 세웠던 그 기념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찾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부엘세바를 찾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무늬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있는 신앙, 무엇보다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있던 그 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져서 그 부요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약자들을 압제하던 정의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껍데기와 행위만 남아있는 그 신앙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며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라고 할 때에 저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신앙,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쌓아올린 이 번영을 통해 하나님을 그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해서 그 음성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찾다라고 하는 이 다라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을 찾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배고파서 엄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찾다가 아닙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그 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 4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수반하는 그 대상이 있는 것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도 보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그 대상을 향한 그 표적을 향한 추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표적으로 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었는지 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은 요셉의 집까지 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가문에 있었다고 해서 내 안에 종교의 행위가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익숙한 그 껍데기가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그 죄악의 상태에 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750년이 지난 그 뒤에 바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새 역사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찾아 헤매는, 아들을 찾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광경은 길가에 서 있는 탕부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 있습니다.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또 행패를 부릴지 다시 무엇을 요구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습니다.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드시는 세 가지의 비유의 클라이막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기 그 전, 그리고 그 전 비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아홉 드라크마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찾아 나서는 그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 비유가 결국은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데요,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확인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와 죄악과 화염과 불과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내시는 그분의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찾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 이 죽어있는 이 심령, 이 죽어있는 이 종교성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오니 살려 주옵소서. 이 얼어붙은 마음 살려 주옵소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신앙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살려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 종교성이 어떠하든 간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겪은 결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의 얼굴을 찾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 아모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으로 예포되었던 진정한 리얼리티, 진정한 실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재하여지는 자들과 영원한 기쁨과 생명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들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낙원을 예비하러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무너지고 죽어있던 모든 것 내어놓고 궁극적으로 나의 삶은 새 땅을, 새 하늘을 약속받은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신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죽어있고 아집과 단단함과 교만으로 가득해 있던 죽어있던 그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깨워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정, 공동체, 관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